제가 얼마나 기쁜지,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보니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 이영재님께서 볼로드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형제님께서 어느 날 남가주에 교회들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가주에 몇개 되는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집회 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쉬운 한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좋습니다. 할렐루야를 세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님들이 이 숫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 내용을 주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 따르면 주일날 아침에 6,000명이 남가주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온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결정했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가 되었다.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수년 동안 함께 모여 집회해 왔지만, 옆에 계신 길 건너에 있는 성도들이,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김에 관한 교통입니다. 실제로 남가주는 이영재님께서 1993년에 섬김의 실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서점에서 사기 원하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1993년 섬김 특별 집회였습니다. 섬김 집회였죠. 이제 이영재님이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돌아볼 때이 섬김이라는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해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섬김의 문제이죠. 섬김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실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회복되어야 하죠. 기도로 읽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이것도 실행의 항목이죠. 그런데 섬김도 또한 회복의 항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몇몇 문단을 혹은 몇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에 의해 활력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죽어있음, 4대 교회의 죽어있음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문장을 들어보십시오. 활력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서로 섞여야 합니다. 이 말에 아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들로서도 섞여야 합니다. 이것에도 아멘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부유하게 되고, 어떻게 활력화되고, 어떻게 살아있고 활동적인데, 바로 함께 섞임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 항목들 중에 하나죠. 제가 한 가지 더 교통하고 싶은 것은, 이영재님께서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 96년에 형제님께서 장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훈련에서 형제님은 교통을 하셨는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통하셨습니다. 지방적인 방면과 우주적인 방면을 교통하셨죠. 지방적으로는 하나의 터 위에 모여야 합니다. 우주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메시지 끝에서 섬김을 언급하셨습니다. 우주적으로는 우리가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실행할 때, 유기적인 방식으로 실행하려면, 조직적인 방식이 아니라 유기적인 방식으로 실행하려면 섞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섞여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섞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5개 언어가 있고 우리가 다 함께 한 몸으로서 섞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령대도 다르죠? 제가 너무나 기쁜 것은 젊은이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 섞이고 있음을 인해 기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1996년 이후부터입니다. 교회들은 자주 함께 모여야 한다. 그래서 섞여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5년 만에 한번 하는 것이 자주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 바쁘죠. 교회 생활 안에서 바쁘죠. 여러 가지 봉사로 바쁘죠. 그러나 이영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교회들은 자주 함께 모여야 한다. 섞여야 한다. 우리가 이것에 익숙하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몇 번 섞임을 실행하고 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입맛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오후에 또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이것에 대한 입맛을 갖기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지키는데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서로서로 섞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대시대에 이 현대의 편의품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동방에서 왔는데 동부지방에서 왔는데 이전에는 눈이 이렇게 높이 내렸죠. 그런데 남가주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40분이나 1시간만 있으면 여기에 편하게 앉아있죠. 이것은 이렇게 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섞일 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그 영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그저 육체요 분열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우리 스스로 영 안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섞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섞임은 우리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섞임은 우리가 그 영에 의하고 그리스도를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바라는 것은 다가오는 때에 더 많은 섞임이 있기 바랍니다. 교회들 가운데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섞임이 있기 바랍니다. 이제 개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개요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특별히 극동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거기서 모였었죠? 일곱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절기 중에 첫 번째인데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대만에서 합니다. 주제는 그 특별 집회의 주제는 바로 이번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 특별 집회 때는 다섯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세 메시지만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세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에서 가졌던 다섯 개 메시지 중에 세 개만 잡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곳에 가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수가 있군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죠. 이것을 놓쳤다면 이제 3년 후에는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의 전 주제는 바로 주님의 회복에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말했지만 바라는 것은 도움되는 말이라면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에 주된 내용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회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회복이 무엇이냐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까? 네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되게 많은 새로운 이들과 젊은이들이 있죠. 지난 5년, 10년 동안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장한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또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를 상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회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친구나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해주는지,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주 적절할 텐데, 주님의 회복에는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연령대, 다른 배경,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함께 두는 유일한 것,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르죠.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의 동일한 이상, 공통의 이상이나 공통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제목 아래에 다섯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라는 교회의 진정한 터와 분열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의 유기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이고, 네 번째 메시지는 완결된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이 말할 때 주님의 회복을 정의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다섯 가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회복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섞임의 방식으로 교통을 할 것입니다. 각 메시지에 대해서 세 명의 형제들이 교통하고, 제가 조금 교통하고, 두 명의 형제님들이 뒤이어서 교통할 것입니다. 2번도 똑같이 하고, 3번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다른 형제님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교회의 터를, 하나의 터를 첫 번째 항목으로 교통합니까? 주님의 회복의 첫 번째 항목으로 말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 메시지 2번과의 연결점 안에서 말합니다. 메시지 1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메시지 2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적으로 교통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주님의 회복을 조성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아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이 두 가지 극단이 있죠. 한 면에서 분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조직화가 있죠.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메시지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한 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누어져서 분열되어 있죠.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조직화되어서 조직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 중 어떤 것도 주님의 회복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 이 지방에서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로서 함께 서는데, 이것은 어떤 배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실행이라 할지라도, 어떤 강조점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의 터를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일 하나님 자신이 하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애나하임 도시 안에 있다면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선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든 믿는 이들과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이것은 메시지 1번이죠. 그리고 메시지 2번에서는 우리가 볼 때 교회는 분열의 상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또한 조직화의 상태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조직체로서 조직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유기적인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회복의 본성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본성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강조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저것을 더 강조하고 저것을 더 덜 강조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지방에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의 터를 실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하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으로는 우리가 유기적인 교통을 실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적인 교통을 실행하죠. 이것이 메시지 2번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바로 오늘 오후의 메시지와 오늘 저녁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은 여러분과 함께 이 중점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섞임의 시간입니다. 다만 집회만이 아니라 집회 외에도, 집회 전후에도 부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가능한 기회를 붙잡아서 다른 성도들과 만나시고 섞이십시오. 제가 집회를 이 시간을 다음 형제님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섞임의 시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고 주님의 회복에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집회 때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라는 교회의 터대 분열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본성의 주된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라는 교회의 터입니다. 이 교회의 터, 하나라는 교회의 터는 분열을 반대합니다. 하나는 분열을 반대합니다. 로마서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경건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로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분열은 불법의 비밀인 사탄의 표현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분열로서 사탄이 꾸민 책략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분명히 해주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말해줍니다. 성경이 계시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신성한 계시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하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는 무엇을 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문제를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15절과 16절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서 교회는 경건의 비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 계회에서 보겠지만 삼일 하나님의 주된 속성은 바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들 안에서 표현될 때 그 주된 속성, 삼일 하나님의 주된 속성 중에 하나인 하나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반드시 하나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여,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근원은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은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의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 어떤 계시입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삼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가 바로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영 셋이지만 하나입니다. 구분되지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일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은 반드시 하나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로마서 1번의 후반부로 가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면이었고, 먼저는 성경에서 하나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정적인 면이 계시되었는데, 여기에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은 하나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처럼 분열도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성경에서 계시되었는데, 이것은 분열과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의 근원은 사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분열은 사탄의 표현입니다. 하나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인 것과 같이 분열은 사탄의 표현입니다. 불법의 비밀로서 사탄의 계략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2번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하나는 곧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인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이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죠.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 하나 안에서 누리는 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서 바울이 믿는 이들에게 말한 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한 하나님과 아버지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과하여 계시고 안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누리고 한 영을 누리고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것 우리의 표현과 누림을 위한 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자, 그리고 계속 A번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실행인 한마음 한뜻. 이 하나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의 실행은 바로 한마음 한뜻입니다. 한마음 한뜻은 신약의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입니다. 새 언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죠. 많은 유증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신약을 만드셨고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유증된 모든 것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것, 우리에게 열어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음한테 안에서 우리가 실행한 것, 바로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 한마음한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 안에 있는 것, 또한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이고 혼 안에서 하나고 마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한 입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실행이 있는 곳, 한마음 한뜻의 실행이 있는 곳에는 사기가 있고 충격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여, 우리는 인상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를 돌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열어주는데 바로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신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를 관심합시다. 이제 비번입니다. 사탄의 분열은 곧 큰 바빌론의 분열인데 이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버린 큰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무는 가지들이 무성한데 이 가지들에는 사탄의 악한 영들과 함께 사탄에 의해 부추겨진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일들이 깃들이고 있습니다. 분열은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분열은 바빌론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것은 두 바벨과 두 바빌론이죠. 구약에서는 창세기의 11장에서 첫 번째로 바벨을 언급한 것이 나오죠. 거기서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것, 바벨이나 바벨론은 신약에서 언급되었는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있죠.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안에 있는데 신약에서 사탄은 또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분열을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분열을 가져오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분열의 체계입니다. 이것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분열에 또 분열에 또 분열로 세워졌습니다. 가지마다 가지, 이 분열의 가지가 되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 분열의 체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열의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분열에서 나왔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분열은 모든 부정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 때 사탄이 포함되고 육체와 자아와 세상과 죄와 죄들이 포함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분열의 길을 취할 때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이 사탄의 주된 증상은, 사탄과 그의 세상의 주된 증상은 분열이라는 악입니다.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거처의 주된 속성은 하나라는 축복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는 우리를 악에서부터 지켜줍니다. 반면에 분열은 악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적이라는 생각 자체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관심해야 합니다. D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분열이라는 악이 있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신성한 우리, 곧 하나라는 축복이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께서 날마다 우리를 만지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의 옛 거처인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우리의 새로운 거처이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짐으로써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분명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뜻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데 바로 우리 자신에서 움직여 나와야 합니다. 분열이라는 악에서 나와야 하고 신성한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살아나오시도록 하고 우리의 하나로서 살아나오시게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께서 날마다 우리를 만지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서 나와서 우리의 옛 거처인 자신에서 나와 우리의 새로운 거처이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짐으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움직이죠. 우리의 옛 거처에서 이사에 나오고 자아에서 새로운 거처인 삼일 하나님으로 이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진정한 하나. 이것은 다만 우리가 집회에 함께 모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는 다만 서로 관계를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는 우리가 자신에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어디에 머물까입니다. 우리 자 안에 머물지 말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읍시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를 위해, 하나의 실제를 위해 이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2번을 볼 때, 빨리 보겠지만, 로마서 1번에는 이상이 있죠. 하나에 대한 계시, 이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2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실행하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삼일 하나님인데 이 하나는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실행되어야 하고 표현되어야 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분명한 길입니다. 바로 표현하고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터입니다. 자, 로마서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은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건축되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유일한 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터, 곧 하나라는 터를 예표합니다. 자매님들이 A번입니다. 고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드리는 이 유일한 장소, 곧 예루살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가 수세대 동안 지켜졌습니다. 형제님들 B번,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라는 합당한 터는 한 지방의 한 교회라는 유일한 터입니다. 자매님들 1번,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땅 위에서 많은 지방들에 존재합니다. 본성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인 것이지만 실행에 있어서 교회는 지방적인 것으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한정된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기초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장소가 필요하죠? 이것이 실행되고 표현되기 위한 곳이 필요합니다. 모든 건물에는 터가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성전에 있었죠. 오직 한 곳만 있었고 하나의 터만 있었죠. 그 성전을 위한 터가 있었죠. 1년에 세 차례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 장소에서만 경배할 수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하나를 지켰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의 터를 지키셨습니다. 이 하나의 터는 이제는 바로 지방의 터입니다. 이 말은 각 지방의 모든 믿는 이들,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함께 모여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도시에는 오직 하나의 표현, 즉 교회에 하나의 표현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터가 됩니다. 어떤 종류의 모임이나 어떤 것이 터가 필요하고 기초가 필요한데, 그 입지가 필요한데, 우리의 기초, 우리의 터, 우리의 입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것은 오직 하나의 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터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실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 터는 바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함께 모임의 터나 기초로 삼지 않습니다. 이 터는 신약에서 아주 분명한데 아주 항상성이 있죠. 바로 각 교회가 오직 각 지방이 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교회, 한 기초, 한 터입니다. 이제 나머지 몇 분 동안에 다 맞춰야 합니다. A, B를 읽고 2번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신성하고 보편적이며 우주적이고 영원한 본성과 본질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한 도시에 있는 교회, 곧 한정된 한 지방에 머물면서 그 지방을 그 교회의 입지와 터와 관할 지역으로 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무들을 처리하는 행정을 위한 것으로 이 행정은 물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지방적이며 시간상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함께 2번 읽겠습니다. 우주적인 방면이 없으면 교회는 내용이 없게 되고 지방적인 방면이 없으면 교회는 어떤 표현이나 실행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그 소재하는 지방에 세우는 것에 관한 기록은 신약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아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3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라는 터 위에 있는 교회 생활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다. 교회 생활 안에는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오늘날의 시온이다. 이것은 큰 긍휼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은 하나의 터 위에 있는 교회 생활 안에 있던 것은 큰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바로 강화의 단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락 때문에 여기에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기는 이들이 산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기는 이들은 그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외적인 구조가 있죠.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외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속에는 여기에 반드시 내적인 본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시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이기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은 바로 시온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중점들에서 볼 것입니다. A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인 시온은 교회의 고봉, 중심, 높이 올림, 강화함, 풍성하게 함, 아름다움, 실제인 이기는 이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속에 그 성 속에 고봉이 있죠. 바로 시온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의 고봉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시편 48편에서 말합니다. 온 땅의 기쁨이요. 온 땅의 기쁨이 시온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실 때, 여기에 예루살렘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높여짐이 있는 것이고, 풍성하게 함이 있고, 교회 생활의 아름다움과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에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갈망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거처를 가지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것이 내 영원한 안식처여 여기서 내가 갈 것이니 내가 이것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갈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처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시온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거처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시온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를 가지시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갈망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겁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의 갈망이 저의 마음의 갈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 생활을 실행하겠지만 여기에 내적인 여정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주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지방교회들 안에서 시온산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얻는 것입니다. 비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온과 이기는 이들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있습니다. 함께 B번입니다. 시온인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고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몸의 건축을 완결하여 영원 안에서 완결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를 이끌어온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16절과 22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알 수 있죠. 다 똑같습니다. 12,000 스타디온입니다. 22절에서 말합니다. 성전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새 예루살렘 전체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이고 또한 우리의 거처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생각해보면 지성소의 차원은 성막에서는 10규빗이었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이것이 확대되었습니다. 성전에서는 20규빗씩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보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의 체험에서 지성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주도 못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 때문에 이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단체적인 방식으로 바로 시온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 길 안에서 우리는 단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교통을 누립니다. 하나 안에서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한 적소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기만 하면 이기는 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과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은 한 가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읽어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이가 누구인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은 바로 그들의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감추인 만나를 누리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흰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새벽별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자, 4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에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곳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곳인 하나라는 터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기는 이의 문제는 바로 하나의 터를 지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의 터를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과 이기는 것이 연결됩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이 중점들에 나와 있습니다. A번을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의 풍성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높은 산이든 언덕이든 무성한 나무 아래든 이교적인 경배 장소들, 우상들, 우상들의 이름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했습니다. 높은 산과 언덕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을 상징하고 무성한 나무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예표를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의 터가 상실되었습니다. 성전이 훼파되었죠. 백성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필요했죠. 뭐냐면 하나의 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회복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터를 잃은 것과 이것을 회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하나가 상실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높은 곳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것은 신명기 12장과 다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이십니다. 결코 완전히 훼파시키는 것, 높은 곳들을 완전히 높은 산과 이것을 다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태우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높은 곳, 이런 것을 절대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높은 곳, 산당들을 다시 지은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결말이 있죠. 솔로몬은 그의 이방 아내들 때문에 그랬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야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이 산당들 높은 곳을 다시 세우는 것은 엄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왕들이 하나님이 왕들에게 많은 이 산당들 높은 곳들이 남아 있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높은 곳들, 높은 산들, 산당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이 평범한 터 위에 높아진 것은 이것은 언덕이요 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바로 분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열을 산당으로서 높은 곳으로 세우는 원칙은 바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라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외에 높인다면 이것은 바로 이것이 높은 것이요 산당이요 이것은 하나의 손상을 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의 터 위에 있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우리는 게바에게 속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우리만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높은 곳, 높은 산, 산당을 세운 겁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을 높였고 사람들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를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하나의 터가 상실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실행하고 나서 여기 분명히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증거라 할지라도 소그룹이든지 우리의 지역이든 우리의 교회든 이것이 높은 곳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성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존귀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통 안에서 함께 모일 때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거나 동역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대장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높이는 것을 만지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 만져져야 합니다. 이 분열은 자아를 높이는 것과 관계 있는 것처럼 또한 하나는 바로 겸손과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낮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말했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기를 네 여러분이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들이 다 완전히 훼파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져야 합니다. 비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황폐하고 타락하게 되는 내재적인 원인은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지위, 첫째 위치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을 읽어보면, 이 복원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임에서 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번성하다가 황폐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복원이 어떻게 수행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이것이 17절이죠. 죄 우편에 있는 자,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분께서 높여지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편은 오른편으로 올리셨다라고 말하죠.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릴 때,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께 보좌에 함께 드릴 때, 다른 모든 것을 그분께 높일 때 우리는 복원되는 것이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황폐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10원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황폐하게 된 데서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감상하고 높일 때에만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 하나의 터 위에서 누릴 때, 이것은 하나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감상하고 높일 때에만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유일한 인격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오직 한 인격만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만 취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평평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수준에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지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